오늘 그 저기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 두어 달 전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깥에서 경비하는 분들도 화면이 지금 안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좀 고쳐보는 것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오늘 원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체들 중에서 조금 요청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집회에 좀 연속선상에서 한 번만 더 우리 복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조금 오늘도 좀 이어서 하면 어떠시겠는가 하는 그런 요청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펴시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각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고, 특별히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의 영 안에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세 절을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세 개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잃은 양의 비유. 우리 그 그림에도 많이 보듯이 그 이제 예수님이라고 추측되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그 들판을 이렇게 이제 오는 뭐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 이제 돈 화폐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잃었다가 되찾는 어떤 것에 관한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은 더 익숙하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그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윗부분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좀 먼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다 챙겨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어쨌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삶에 만족함이 없었고, 뭔가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인데,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흔히 알듯이 고생해서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 다 흥청망청 쓰기 마련이죠. 재산을 다 써버린 후에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극심한 이제 궁핍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 쿠팡 알바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뭐 어디를 갔냐면 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치는 그 일을 가까스로 잡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이 곡식 껍질 그거로라도 자기 배를 좀 채워보고자 했는데 그거마저 거절을 당합니다. 돼지에게 줄 곡식 껍질이 있어도 너 같은 놈에게 줄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아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그 처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상황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 아들이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발걸음 옮겼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면서 매일 이제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뭐 그것은 우리가 부모된 심정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침내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회복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주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신발도 못 신고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그 어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반지도 단순한 어떤 장식용이 아니라 이 반지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문서에 이렇게 찍는 도장 역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본 큰아들은 이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잔치를 해주는 것을 보고서 분노했죠. 분개해가지고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저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그 망나니 동생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모든 게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동생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저는 오늘 뭐 이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첫째 동생이 교리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 둘째 동생이 뭐 누구를 의미하냐,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는 거지 상태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이 부분에만 일단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다.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됐을 때 이 아들이 잃은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네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러죠? 아들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할 각오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잃은 것은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상태까지 됐어요. 16절에. 아들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은 뭐냐? 아들로서의 의의를 잃어버렸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옷에 좀 주목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 요즘 사회에 청소년 가출 문제가 심각하니 내가 이것에 대한 처방을 하나 내려줄게 하면서 뭐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 이 인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짚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었는지를 권위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이 어떤 추위나 더위의 문제,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아, 추우니까 입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의 문제, 그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또 다 벗고 사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또 입어요. 그럼 패션의 문제일까? 뭔가 자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패션의 문제로서 옷을 입기 시작했을까? 자,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원숭이도 추위와 더위에 따라서 옷을 입거나 벗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더운 지역에 있는 원숭이라고 다 벗고 살고 조금은 그래도 추운 지방에 사는 원숭이니까 옷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몇십억 년이 지났으면 어떤 원숭이는 패션 감각이 좀 뛰어나서 옷을 해 입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원숭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를 먼저 좀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죠.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벌거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을 그 첫 상태에서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이후에 이제 그게 범죄죠. 그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범죄한 직후에 즉시로 그들이 변화가 생긴 건 뭐냐?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장 이야기죠. 3장에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이걸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이브가 눈 감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일까요? 안대를 하고 다녔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눈은 멀쩡히 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이것이 그냥 수치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옷을 해입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잘 보세요.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맞나요? 아니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벌거벗고 있으면 두려운가요? 그 전까지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벌거벗은 게 두려워졌죠? 원래 아담과 이브는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았었고 더군다나 두렵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옷을 입지 않은 것이 갑자기 두려워진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의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의의 옷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경 이런 구절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의 옷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아담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에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인간의 영 안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광스러웠던 것이고 제가 짐작하기에 인간은 빛이 났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빛과 함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의롭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해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수치스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아담이 잃게 된 것이 최소한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제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이 순간에 아들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의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의 의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잃은 건 네 가지와 정확하게 겹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 망한 탕자와 지금 하늘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인이 된 이 아담이 정확하게 네 가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아들로서의 의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깨진 그릇과 같이 된 존재,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된 존재, 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이 우주, 자연세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각각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응징하세요. 그러니까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하시고, 이브에게 이러이러한 저주를 하시고, 이브를 속였던 그 뱀, 그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저주하시지요. 자연 만물에도 그래서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하나를 더 취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응징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취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수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가 사라져서 두려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즉시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 옷이 뭐였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였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옷도 아니었던 거예요. 앞만 가리는 그러한 옷을 지금 나뭇잎으로 대충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주셨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의의를 회복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린 게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옷이라 그랬어요. 아담 애초부터 물리적인 옷 자체는 입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물리적인 옷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옷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의의 옷이에요. 의의라는 것 자체가 옷이었어요. 그것이 영광이고 아마도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신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산에 너희가 근접하면은 내가 너희를 돌파하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성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의 영에서 즉시 분리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되시는 순간 아담에게서는 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즉시 깨우친 거예요. 내 안에서 의의 옷이 사라졌다는 것이 즉시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진 것입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즉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에 동산의 나무들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발견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는 걸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나뭇잎으로 자신의 앞만 가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가 뭡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잃어버린 의를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죽옷이에요. 제가 이것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영원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인간이 입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과 아담이 자기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쪽에는 아담이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나무 잎의 앞치마 옷이 있고 이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모양새가 굉장히 거지 같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거지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햇볕만 쨍쨍 내리쬐면 더 거지 같아집니다. 나뭇잎이 햇볕을 쬐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옷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아담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자면 아침마다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쉴 새가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이걸 만들어 입어야 되는 옷인 것이에요. 그러나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한 번 만들어 입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뭐 빨아입기야 할 필요나 있겠지만 어쨌든 평생 가는 옷인 거예요. 평생 가는 옷.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을 때는 누군가가 죽거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죽이 사람을 위해서 옷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는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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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고 그러나 이 태양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옷이고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 옷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엔 피가 없습니다. 피가 필요 없어요. 가죽 옷은 한번 해입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해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옷이고 이 옷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짐승의 죽음과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인간의 종교를 대표하는구나. 자기 스스로의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보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려는 인간의 모든 종교를 예표하는구나. 이 가죽 옷은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한 번 주시면 영원히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이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직계 자손, 첫 번째 자손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자,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4장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의 일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마침내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자, 이 이야기도 굉장히 신기한 것이 이 첫째 아들은 시기 질투가 있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요.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그래요. 아까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가인은 땅을 가는 자, 농부였고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얼마나 좋은 것을 정성스럽게 가져왔겠습니까? 마귀에게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왔고 최상품, 농산물의 최상품을 가져왔을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안 가지셨다 그래요.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목자였는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는 이 창세기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히브리서와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볼 때, 자, 아벨, 동생 아벨의 헌물은 가인의 형의 헌물보다 뛰어난 희생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난 희생물이었다. 왜 그랬는지, 왜 그것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않는데, 단서가 뭐냐? 믿음으로, 이게 단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뭘 믿었을까? 여기는 이제 추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뭘 믿었을까? 지극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완전한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삶을 누렸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아담이 뭘 했을까요? 낮에는 어쨌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 앉혀놓고 뭐 했을까요? 핸드폰 주고 니들 유튜브 해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이런 거 안 가르쳤겠어요? 다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들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조치가 있었는데 뭐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의 영적 의미가 뭔지 아느냐?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고 그 죽음을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다. 얘기 안 했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벨로 대표되는 이 아들은 아버지 아담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알았을 이 아담이 아들들에게 매일 설명했을 것이고, 아벨로 대표되는 이 아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인은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콧방귀를 뀌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줄 때 콧방귀를 뀝니다. 웃기고 있네.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액면 그대로 믿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둘로 나뉘는데 가인이 드리는 농산물의 헌물이 있고 아벨이 드리는 짐승의 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이 짐승의 헌물은 무엇의 소산이냐? 땅의 소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 곳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 나는 그건 관심 없고, 어쨌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 방식대로. 그래서 자기가 일군 그 농산물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자신의 의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와 겹치죠? 아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즉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 앞치마와 겹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짐승 헌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고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종교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죽음은 뭘 위한 죽음이냐면 사실은 나 대신 죽는 죽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대신 죽는 죽음이 없어요. 이 농산물에는. 그런데 아벨이 가지고 간 이 짐승 희생물의 건물에 이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내 죽음 대신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담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가 뭐냐? 집중해서 집중력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날에.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실제로 그것을 먹고 범죄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날에 아담이 즉시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즉시 죽었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신 것이냐면 아담의 그 즉시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누구에게 대신하게 하신 것이냐면 짐승에게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영적으로 즉시로 죽었고 930년 이후에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일부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시냐면 짐승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대신 속죄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존재에 대한 그 교리를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교리를 액면 그대로 믿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나 대신 죽는 존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떼 첫 새끼 중에서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 대신 죽는 죽음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종교에는 나 대신 죽는 존재가 없고 가인의 종교에는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아벨의 이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 대신 죽는 존재로 인한 의가 회복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피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에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 이후 한 25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자면은 한 35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헌물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올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나와야 된다.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염소가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짐승들에게 있어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비둘기도 야, 사실 새 그거 이렇게 해봐야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도 피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였어요. 어쨌든 피를 내라는 거예요. 이 피가 왜 중요한지 이건 같이 찾아보십시다. 자, 레위기 17장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의 피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대신해야만, 생명을 생명과 바꿔야만 너희 죄가 용서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생명과 생명을 바꿔야 된다. 사실 너가 죽었어야 되거든. 그런데 너가 살기 위해서는 대속물이 필요해. 그 대속물이 짐승이어야 돼.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너의 생명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피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4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잃어버렸던 이 의를 인간이 회복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다? 아, 피를 통해서 회복한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의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드리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도 또한 임시방편인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과 짐승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봐야 인간이 영원히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존재고 짐승은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죽여서 피를 낸들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자, 히브리서 10장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만 마리, 천만 마리를 잡아와도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파하셔서 그를 찢어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의의 옷을 덧입지 않은 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 뭐냐? 너가 나에게 나올 때는 너의 죄를 임시로라도 덮고 나와.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가 덮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것이고 아벨이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죠? 4절에 다시 한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해 볼 때 눈이 오면 어떻죠? 얼마 전에도 우리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한방 눈이 확 오고 나니까 동덕여대, 언여대 썼던 낙서도 다 싹 없어진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으로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죠? 해가 뜨면 눈이 싹 녹으면서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그러면 이 죄들이 말짱 처음처럼 똑같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덮일 수는 있지만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피 외에는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않는 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셔야만 인간이 영원히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나요?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교수형에 처하시거나 화형당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십자가 형에 처해질 때 인간의 피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머리에 가시관으로 해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면서 거기서 피가 흘렀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납덩어리가 끝에 달린 가죽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서 온몸에 살점이 다 나가면서 이미 피는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심장을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땅바닥으로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생명을 내주신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짐승의 피나 심지어 사람의 피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값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몫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는 그 값어치가 무한한 피값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값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것은 천사의 피값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를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자들에게 먹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의의 옷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전체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우리가 이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들이 거기에 다시 언급되면서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 8절에 보니까 또 그녀가, 이게 교회라 그랬어요. 성도들입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옷 얘기 나오네요. 옷 얘기에. 그렇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 지금 정확하게 이 옷과 의의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 아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흰말이 있고 그 흰말 타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거 예수님입니다. 자, 거기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성도들과 산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이제 올라가고, 그 이후에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올 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마포 옷을 입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옷이 뭐다?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일지, 어떤 물리적 형태일지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뭐냐? 의로운 상태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의를 회복한 상태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에 잃어버렸던 옷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이 옷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단지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숨었었습니다. 그 이래로 아담의 후손들은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린, 거지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하늘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어떤 것입니까? 탕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거지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거적떡이 앞치마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옷을 다시 입게 된 아담의 후손들은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값비싼 옷 입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으로 치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주님께 옵니다. 하늘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시죠?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비출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의의 옷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뭘 하셨습니까? 가죽옷,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죽옷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가죽옷, 영원한 옷, 의의 옷도 예비하고 계세요. 왜 주저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네 가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다? 아들의 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회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간절히 원하기는, 올해가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회복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래도 나는 회복됐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옷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당장도 괜찮고, 집에 가셔서도 괜찮고, 예배가 끝나고도 괜찮고, 어쨌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 옷이 없습니다, 저도 이 옷을 입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